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일 안보조약 5조가 5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섬, 중국명 다위다오 역시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매티스 장관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핵 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위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일 13명의 개인과 12개 기업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중계 알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이란,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중국 출신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또 미국인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제재 대상 명단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임하기 전에 이미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재 발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절의 진가를 모른다. 나는 친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달 중순 이란에서 개최되는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려던 미국 선수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 이르나 통신은 바흐람 가세미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특별위원회가 미국 레슬링팀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3일 금요 기도회에서 이란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해커들을 동원해 중요한 기반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서방을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펠런 장관은 이일 밤 한 대학 강연에서 푸틴 대통령이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서방의 전략적 경쟁자가 될 것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런 장관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이 러시아를 확고히 저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런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거짓 정보를 무기화해 포스트 트루스 시대로 보이는 상황을 창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는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 이성으로 접근하기보다 주관적 감정의 호소에 여론 형성을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지역에 수도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과 반 ISIL 활동가들은 미군이 이곳에 공습을 가한 뒤 시내 주요 수도관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들은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언론인 단체인 라카는 조용히 학살되고 있다 측은 공습이 지역 기반 시설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이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매, 건설, 금융 부문에서 채용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1월 실업률은 4.8%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의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금과 은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비로소 빛난다는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금과 은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 깊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방관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미국 동부 보스턴시에서 열린 보스턴 마라톤 테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던 로젠 스토이아인데요. 수많은 사상자를 낸 끔찍한 폭탄 테러 현장이었던 결승선 부근에 있던 스토이아 씨는 다리 한쪽을 잃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조대원이었던 소방관 마크 머테리어 씨가 응급처치를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머테리어가 스토이아를 방문하면서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올 10월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리를 잃고 큰 고통과 시리에 빠져있던 스토이아에게 이 머테리어의 친절과 환한 미소가 큰 힘이 됐다고 두 사람은 전했는데요. 테러의 아픔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치유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기 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4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밤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모카의 노래입니다. I Remember.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a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제재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일단은 전임 오바마 정부와 같은 외교 정책 기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동을 멈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군요.
예, 미국 정부가 금요일에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웹사이트에 제재 대상 개인 13명과 기업, 단체 12곳의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란인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중국 출신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지난해 맺은 핵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강도 높게 이란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이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이란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친절했는지 감사해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이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자신은 아니라면서 대이란 강경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사일 발사는 국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금요일 이란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미사일 활동은 다만 방어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반면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는 일부 완화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부가 목요일에 미국의 전자보안 업체들을 비롯해서 이 기술 기업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연간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대러시아 제재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이 전자기기를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미국 신문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보안국과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했었던 건가요?
예, 전체적인 대러시아 제재는 지난 2014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예,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끊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이 해킹, 그러니까 이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입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고강도의 제재를 추가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서 이 친러시아 정책을 왔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완화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내 산업을 위해서 제재의 특정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는지 살핀 일상적인 정책 수행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대러시아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다고요?
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목요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취임 후에 처음 연설했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통제권을 반환할 때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계속 규탄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즉각 돌려줄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길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전임 정부의 이 외교 정책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 일단은 기존의 그 기조를 지켜나가는 모양새군요.
예, 그렇습니다. AP통신은 이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목요일 연설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기조를 반영하기보다는 이 러시아의 적대적이었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더 가까웠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조치는 또 있었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국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정착촌 건설이 중동지역 평화를 해친다고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정착촌 반대 결의안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서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선거운동과 국가 운영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 기조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지진 피해를 입었던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2011년 일본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 지진 해일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는데요. 이곳에 있는 일본 원전 원자로 2호기의 내부에서 최근 방사능의 수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도쿄전력이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촬영한 2호기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방사선의 양이 시간당 최대 530시버트에 이를 걸로 추정됐는데요.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에 실측한 73시버트의 7배가 넘는 양입니다.
네. 자, 일단 수치로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겁니까?
예, 도쿄전력이 말한 이 530시버트는 사람이 30초만 쐬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일본 국립방사능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심각한 수치라고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물리학계에서는 보통 이 40버트 정도의 방사능에 사람이 한 차례만 노출돼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영향으로 숨질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1시버트의 노출은 즉시 백내장,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시버트의 10분의 1만 쬐도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1시버트만 돼도 굉장히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데 530시버트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네.
자, 이번 발표에서 또 한 가지 위험성이 발견됐다고요.
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로가 3개 있는데요. 1호기, 2호기, 3호기 모두에서 2011년 지진 해일 피해 당시에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바닥을 뚫고 나오는 멜트스루 현상이 그런데 이번에 이 다량의 방사능이 측정된 2호기에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격납 용기 아래 철제 발판 구조물이 직경 1m 크기 정도로 녹아내려서 큰 구멍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1호기에서만 이런 멜트스루 현상이 확실시 됐었습니다.
예, 자, 이 바닥에 구멍이 생겼다면 핵연료가 그 사이로 새어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기 위해서 원자로 3기에서 차례로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오는 2021년까지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진 분석을 계기로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관련 조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금요일 NHK방송 그리고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유럽연합에 보내는 대사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유럽 내에서 일고 있다고요?
예,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테드 멜럭 영국 레딩대 교수의 부임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최다 의석을 점하고 있는 유럽 국민당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와 자유당의 기 베르호프 스타트 대표가 최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EU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인물이 파견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EU 주재 미국 대사로 유력한 멜럭 교수, 유럽에서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최근에 대사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멜럭 교수는 EU 해체론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멜럭 교수는 지난달 26일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서도 유로화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유로존은 1년 반 안에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었고요. 영국의 EU 탈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나는 과거의 소련 붕괴를 돕는 외교 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 내가 길들일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연합체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EU 조직을 비난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단체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통령 전략정책 포럼이 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버 택시 설립자가 포럼 자문단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실업률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새 일자리는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지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종교단체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at is why I will get rid of and totally destroy the Johnson Amendment and allow our representatives of faith to speak freely and without fear.
네, 존슨 수정 조항을 폐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복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방금 들어보셨습니다.
예. 그 존슨 수정 조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연방 국세법 조항입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발의를 해서 존슨 조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교회나 사원 또 자선단체 이런 그 비영리 단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런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특정 정당이나 혹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존슨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종교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일 조찬 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 현장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은 존슨 조항 폐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반증인데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고요. 존슨 조항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이 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 존슨 조항 폐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이 폐지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해왔고요. 하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패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존슨 조항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 역시 있고요.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죠?
종교 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 신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예.
또 존슨 수정 조항은 목사나 신부를 보호하는 역할 역시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활발한 신도들이 혹은 또 다른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달라 그런 또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반 미국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미국인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기독교 여론조사단체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응답자 가운데 80%에 달했습니다. 또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역시 75%였고요.
네. 자,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는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여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자, 이 문제 역시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존슨 조항을 폐기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여기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 자유 공정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이 법안이 교회와 또 자선단체가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존슨 수정 조항을 일부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의원은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연방 국세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보름째가 됐습니다.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이 대통령 전략 정책 포럼이 있는데요. 오늘 그 첫 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략 정책 포럼은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과 또 일자리 창출 문제를 조언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전기자동차 텔사, 또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 또 영화 제작사 디즈니, 음료업체 펩시 이런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면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지도자들이 두루 포함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 앞서서 한 사람이 이 포럼 자문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바로 우버 택시 창립자인 최고 경영자 트래비스 켈러닉입니다.
예, 자, 켈러닉 최고 경영자 물러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또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를 포함한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한다라는 그런 조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들 7개 나라가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당시에 백악관은 테러 위협 방지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목소리, 그 불똥이 우버 택시에 튀었습니다. 따라서 우버 택시 거부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캘러닉 최고 경영자가 기업 자문단에 속해 있었던 점,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캘러닉 최고 경영자는 백악관 전략정책 포럼의 자문을 맡았다고 해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자문단에서 나오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우버 택시가 뭔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예, 우버 택시는 손전화 앱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우버 앱을 열고 자신의 위치와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리면 근처에 있던 그 우버 택시에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일반 택시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우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바로 이 우버 택시 기사 가운데 이민자가 많거든요.
예.
우버는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할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직원들과 우버 이용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캘러닉 최고 경영자 말고도 여러 다른 기업인들이 자문단에 올라 있는데요. 다른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텔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에 계속 남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머스크 CEO는 지난 2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 자문으로 일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문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미국과 세계의 중요 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자, 회의가 몇 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예, 아주 그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의제 가운데 이민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문단으로부터 세금과 규제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만간 세금과 또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처음으로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3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건을 넘은 건 4개월 만인데요. 20만 건을 넘으면 고용시장이 호황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지난달 특히 그 소매, 건설, 금융 부문에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실업률은 어땠는지요?
1월 실업률은 4.8%를 기록해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서 실업률이 거의 안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은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보통 실업률이 5% 미만이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하지만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아직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또 장기 실업자들도 많고 또 임금 상승률 수준 역시 미흡하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새해부터 뉴욕 그리고 매사추세츠 등 이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1월에 임금이 크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1월 임금 상승률은 예상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난달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3센트가 올라서 26달러가 됐는데 지난해 12월에는 6센트가 올랐었고요.
네. 자, 이 신규 일자리 숫자는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구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시장 상황 좀 다르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최악의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실업률이 몇 배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역시 실업률 숫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을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1월 실업률이 4.8%라고 언급을 했는데
예.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지금 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감 실업률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규직 일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또 계속 취업에 실패한 나머지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네. 자,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과 또 경제 운영 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윈 스타의 노래입니다. War, 이롭지 않은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꼽히는 미식축구의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가 오는 일요일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강팀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극강의 공격으로 왕좌를 넘보는 애틀랜타 팔콘스가 붙을 올해 슈퍼볼에 벌써부터 미국인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경기 슈퍼볼.
지난해 슈퍼볼 경기 주요 장면 잠시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는 내셔널 풋볼 리그를 줄여서 NFL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의 4대 스포츠로 불리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미국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미식축구는 상대편 진영의 끝까지 공을 가지고 돌진해서 누가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더 많이 전진하는지를 가리는 경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땅따먹기 비슷한 단순한 경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격과 방어, 강력한 몸싸움, 속도전 등 박진감 넘치는 진행 방식 때문에 미국인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NFL의 양대 지구인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의 우승팀끼리 맞붙어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슈퍼볼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야구나 농구, 아이스하키 등 다른 종목은 결승 경기를 여러 차례 벌여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슈퍼볼은 단 한 번의 경기로 우승팀이 갈린다는 점에서 긴장감과 몰입감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월드컵 축구 결승전과 인기나 흥행 수익이 비견될 수 있습니다.
슈퍼볼의 이모저모.
NFL 결승전을 일컫는 슈퍼볼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최고의 또는 최대라는 뜻을 가진 슈퍼와 음식을 담을 때 쓰는 큰 그릇을 뜻하는 볼을 합친 이 말은 미식 축구 경기장의 모양이 큰 그릇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NFL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처음 이 경기가 열렸던 1966년부터인데요. 당시 슈퍼볼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장난감 공이 유행했고요. 캔자스 시티의 구단주였던 라마르 헌트가 자신의 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제안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슈퍼볼에서 우승하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높이 약 56cm, 무게 약 3kg의 거대한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요. 유명한 보석 업체인 티파니에서 100% 순은으로 제작한 이 트로피는 시가 약 3,500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우승팀이 영구 소장하는데 현재 가장 많은 우승컵을 보유한 구단은 피츠버그 스틸러스로 모두 6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컵에 빈스 롬바르디라는 이름이 붙은 사연도 남다른데요. NFL에서 통산 승률 7할을 넘게 기록했던 명감도 빈스 롬바르디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롬바르디는 그린베이 팔커스 팀을 이끌고 1967년 첫 슈퍼볼 대회와 다음 해 두 번째 슈퍼볼 대회에서 연속 우승했는데요.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5회 슈퍼볼 대회 때부터 우승컵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슈퍼볼 경기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결승에 오른 팀의 연고지와 상관없이 제3의 장소를 1년 전에 미리 정해두는데요. 슈퍼볼이 워낙 인기가 높고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하는 대회인 만큼 다양한 지역과 구단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려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효과.
텔레비전 시청자의 비율을 알아보는 시청률 집계가 이뤄진 후 단일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 1위는 단연 슈퍼볼입니다. 특히 2010년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50회째를 맞았던 지난해 슈퍼볼 대회는 1억 1,300만 명의 시청자를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모았습니다. 미국 전체 텔레비전 10대 가운데 7대가 슈퍼볼을 시청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슈퍼볼을 지켜보기 때문에 광고 효과 또한 엄청난데요. 슈퍼볼의 중간 휴식 시간에 방송되는 광고는 30초 기준으로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광고 효과는 몇 배를 뛰어넘기 때문에 슈퍼볼 광고를 따내고자 전 세계 기업들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입니다. 경기 당일 미국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슈퍼볼 경기를 시청하는데요. 이날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분의 닭요리와 수백만 판의 피자, 6천만 상자의 맥주가 팔려나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슈퍼볼을 직접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입장권은 현재 평균 6,500만 달러에 거래될 정도여서 슈퍼볼 경기를 자본주의의 정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 프리게임과 해프타임쇼.
슈퍼볼 경기의 백미는 경기 시작 전 행사인 프리게임과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공연인 해프타임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미국 국가를 제청하는데요. 선창하는 가수는 당대 최고의 유명 가수나 개최 장소 출신 가수들이 주로 부릅니다. 지난 1991년 슈퍼볼 대회에서 미국 국가를 선창하는 당대 최고의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특히 미국 국가 마지막 소절에 맞춰서 경기장 위를 가로지르는 미국 공군 전투기의 비행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식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해프타임 쇼만은 본다고 할 정도로 큰 규모와 관심도를 자랑하는 중간 공연은 실제 경기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1993년 슈퍼볼 당시 팝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잭슨의 해프타임 공연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공연인 만큼 당대 최고의 가수들만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는데요. NFL은 슈퍼볼 해프타임 공연을 하는 가수에게 공연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퍼볼 무대에 서면 홍보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수 측에서 먼저 무대에 서고 싶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가 해프타임 쇼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식 축구 결승전 슈퍼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입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meaning and the use of the phras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Well,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각 경기 첫 라운드에서 뛸 선수를 누가 주로 결정하니? 너의 팀 주장이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he does.
응, 맞아.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우리 팀 주장이 다 해.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하지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 그래서 부주장이 대신할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아, I see.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Today's phrase is call the shots. Call, C-A-L-L, call the shots. S-H-O-T-S,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means to take charge and decide what is to be done. Therefore, somebody who calls the shots is the person who usually is in power to make decisions. 네, call the shots는 자기 의지대로 하다, 결정권이 있다, 또는 상황을 감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Nathan never lets Elia decide. He always wants to call the shots. 라고 하면 Nathan은 Elia에게 절대로 결정권을 주지 않아. 늘 혼자서 실권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엘리아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뜻이죠. 네, 이젠 call the shot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Call the shots.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Now let's review. Call the shots means to be in a position of being able to make decisions and take charg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Then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UB40의 킹스턴 타운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am cute.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을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세금이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1984년 당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유엔 인구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시티에서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해외의 비정부 기구들이 미국의 가족계획 관련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계획의 방법으로 낙태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조해 미국 정부와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련 지원 사업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 정책의 규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예산이 낙태나 피임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32년 전 도입된 이후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22주년이 되는 바로 다음 날 멕시코 시티 정책을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며칠 전 워싱턴에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집회, 여성들의 행진에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며칠 뒤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역시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슈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생명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 시티 정책의 부활은 그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세금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미국인의 세금을 낙태를 옹호하는 해외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